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도 성경을 또 여러 군데 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 여러분 같이 오신 분이 좀 성경에 익숙치 않으시거든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고 또는 같이 성경을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39절, 40절은 제가 읽고 41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 제가 잠깐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또 예배합니다. 특별히 새우구이 축제를 맞이하여서 또 우리 많은 또 영혼들이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깨우침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운데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참된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금요일과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가 새우구이 축제로 이렇게 시켜집니다. 오늘 아마도 또 새롭게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우구이 축제라고 하니까 구운 새우는 언제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우구이는 새롭게 우리 구원을 이야기하자의 이니셜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한번 우리가 진짜 새우구이 축제쯤에서 새우를 한번 좀 구워 먹었으면 어떨까, 구워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특별사역개발원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쭉 생각을 해왔습니다. 새우구이 축제가 되어서 다른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중간 9장 중반에 있는 내용들을 좀 뛰어넘어서 9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9장 1절 우리 한번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서 여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요한복음 9장 전체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날 때부터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일들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족속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바로 우리들을 가르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장 중반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소경이 눈을 뜬 사실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여서 그 고침을 받은 자나 그 부모를 찾아가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대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묻죠.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맹인된 것과 그 죄라는 것을 함께 결부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6절. 너무나 잘 아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9장에서 읽었던 내용과 지금 이 구절의 내용이 서로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심판하러 왔다 그러고 아니다, 한쪽에서는 구원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둘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본래부터 죄인된 인간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가 예약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옮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신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또한 심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제시를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고 붙들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길은 그 인간들이 가던 그 심판의 길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의 자리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하여서 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명백하게 또 우리에게 구분지어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으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구원과 심판밖에는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복음 9장으로 가면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면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맹인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일들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찾을 마음조차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우리의 행하는 일들은 죄로밖에 향할 수 없는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적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장님인 것을 인식이 되고 내가 장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식하면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눈을 뜬 것입니다.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전에 있던 자리가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었으며 그 자리가 끔찍하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리임을 내가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그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눈을 뜬 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이미 보고 있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분별력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만한 진리와 모든 것들을 스스로 알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육적으로는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것이 35절에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이제 눈을 뜨고 예수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전에 눈을 떠 있었던 자이고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이 소경된 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정상인입니다.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똑같이 눈먼 자에게나 이 바리새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똑같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눈먼 자는 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시야가 열린 것이죠. 반면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는 자입니까? 아직 보지 못하시고 있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과 전 삶에 어떠한 관계로 들어와 있으십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할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지식으로 설득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뜰 재주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식을 쌓고 노력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목사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내 안에 죄인된 사실들을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고 내가 나의 한계성과 연약함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인식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거기서 주저하지 마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회조차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보고 있다,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 충분히 판단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눈뜬 장님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신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그 사실이 어리석게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보여진 사실이요, 분명히 진리요, 확실한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아주 비슷하고 흡사하게 다른 본문에서는 다르게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그 중에 13절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이 마태라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마태는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이 마태복음을 저술한 저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마태의 직업은 세관에 앉아 있는 거로 봐서 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어드리고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의 부류였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 일본 순사들을 돕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치가 떨리죠. 그 사람들을 아주 매국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리들이 마치 그러한 모습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는데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되 세금을 착취하여 얻는 거죠. 정해진 것보다 더 얻으면서 그 안에는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류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가지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못마땅한 거죠. 상종하지 못할 자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와 어떻게 식사를 나눌 수 있느냐? 근데 그 물음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들과 다른 부류다라는 것. 자신들을 구분시키고 있죠. 그 죄인들에 비하여서 자신들은 상당히 의롭고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과 병든 자들 이렇게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을 위하여서 오셨는데 너희 교회와 너희 신자들은 왜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과 삶을 살지 않느냐? 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때로는 힘써야 하고 그들을 돕는 위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잘못된 해석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찾아서 그들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리는 지금 세리와 죄인이 같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리는 그 죄인들의 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오신 것도 그 육체적으로 병든 것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인간들을 향하여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본문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입장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함께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가 이 세리와 죄인들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손놀림을 받고 죄인이라 이렇게 지칭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나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좀 안 좋은 인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볼 때 기꺼이 나는 정말 썩은 자요, 부정한 자요, 죄인된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예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죄인.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도 그 두 부류밖에는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이십니까? 병든 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오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병든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부정한 것과 부패한 것과 영적으로 찌들어서 병들어버린 나의 모습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대접을 받습니까?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가장 중환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생사를 오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는 거죠.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갓 이민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민을 온 지 한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 미국 도로 사정이나 이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달려가서 봤더니 이 운전자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 새고 의식 막 불명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묻습니다. How are you? 그랬더니 이 사람이 Fine, thank you, and you. 이래. 머리에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Fine, thank you, and you. 여러분, 병원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입원 수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구급차가 오고 때로는 헬기가 떠서 그 사람들을 실어서 이머전시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여러분 자신이 그와 같은 상처와 그와 같은 영적인 불구와 그 병들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인식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회에서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추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고. 그래서 좀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좀 선하게 살아서 그 선을 쌓으면 그때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이죠.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 그 마음이 병든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의로울 수 있고 내 선을 내가 쌓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정말 내 마음에 병든 것을 아는 자라면 하루속히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힘쓸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세상에서 큰 중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더 예수를 믿기 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더 크게 실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회개도 빨리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 그런가요? 아무리 중범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크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그들의 죄보다 상당히 약소하고 작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막상막하예요. 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막상막하도 아니고 막하막하. 다 평균 수준에도 안 될 만한 그런 죄된 자들임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지적이 뭐예요?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우리는 다 살인자요, 간음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저 흉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과 나와 그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이 죄인과 세리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우리 교회 아무리 사회에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을 해도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온 사회적 범죄들이 다 교회로 와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분들은 그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된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애통해하며 그 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책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로부터 우리의 눈먼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우리의 병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의로움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 심령이 상한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이다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말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병든 것에 대하여서 극구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죠. 극구 부인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얼마든지 떳떳하다. 이 사회 속에서 누가 봐도 이만한 사람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에볼라가 상당히 그 이슈가 되고 있죠.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침을 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 당신 에볼라에 감염된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건 단순한 감기입니다. 나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감기에 걸렸었고 그 감기에서 충분히 벗어났었습니다. 당신 이제 곧 고열과 두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 돌팔이 아니에요? 이제 곧 당신 복통과 설사와 구토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 돌팔이 의사에다가 나한테 백신 팔아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당신 나한테 구라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병든 것을 굳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원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나는 건강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일관되게 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한번 또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하여서 이 비유를 베푸십니다. 이 비유 속에는 그것이 바리새인으로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문제는 단순히 불신자와 신자의 구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잘 보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들은 따로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가 행해야 할 모든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선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죠. 자기 자신이 온전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얼마든지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 어느 구석에도 자신의 상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죠? 딱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나는 누군가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서는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못난 자이며 긍휼이 필요한 자인 것을 아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내가 바로 눈먼 자요, 내가 바로 병든 자요, 내가 죄인된 자임을 분명히 알므로써 그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그 구원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 결론이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아무 문제 없이 여기는 그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과 병든 것과 정말 긍휼이 필요한 자를 아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혹시 서 있진 않습니까? 나는 본래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요, 병든 자요,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감하면서 정말 나를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 고백 속에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떳떳하게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성경의 지적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 구절이 그저 그냥 이 바리새인들이 의구심에서 그냥 단순하게 던지는 내용일까요? 영어 다른 번역들을 살펴보면 그 직역이 이런 식입니다. 당신 나보고 맹인이라고 하는 거요? 내가 맹인이란 말인가? 정말 그런 건가? 에? 그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고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분노로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에게 반박하며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마음에 기독교를 보고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본다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반응했던 무리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예.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렸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찔림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그 자존심 때문에 이를 갈며 이스데반에게 돌을 주어서 던지게 되는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와 다르게 또 반응하는 무리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팔아서 죽인 장본인들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41절에 보면 그날 신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내가 바로 소경된 자요. 내가 바로 그 심한 중병에 있는 자요. 그 죄인된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고 거기서 절망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병든 것이 치유받고 우리의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칭함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시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과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거기에는 이 복음 안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던 그 끔찍한 운명에 대하여서 그 운명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 영상에서도 이병철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았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인간의 운명에 대한 문제, 사후 세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러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만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복음을 아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죠. 그것으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감격이 정말 샘솟듯 올라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물 안에만 있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눈을 뜨고 보니까 마치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온 천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지구 밖에 있는 그 광활한 우주에 대한 그 넓이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존 뉴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들을 학대하고 노예들을 팔아 넘기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찾아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여서 Amazing Grace라는 찬양곡을 쓴 것 아닙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인생의 의미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암은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증상을 알 수 없이, 소리소문 없이 우리의 몸에서 그 크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통증을 느끼고 그것을 알 만한 때가 되면 이미 시기가 늦어버린 때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암을 키우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비추어 보시고 그 안에서 치유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한 장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